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온 땅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는 온 세상의 교회를 만납니다.
복음과 교회.
안녕하세요. 주안에서 가족된 북조선의 성도 여러분, 복음과 교회의 진행을 맡은 조디모데 목사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전 세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의 소식들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함께 하실 사무엘 형제님, 안나자매님 두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사무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태국 핫야이에서 사역하시는 이승동 안화연 선교사님 소식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태국 또 타이라고도 하는 나라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사무엘 형제님께 부탁을 드릴게요.
네, 태국 그 타이는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태국 동쪽에는 캄보디아와 라오스가 있고 서쪽에는 미얀마와 남쪽으로는 말레이시아와 접해 있습니다. 수도는 방콕입니다. 태국은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이고요. 또한 세계적인 관광지로도 유명한데요. 음식이나 물건 가격들이 비교적 저렴하고요. 위생적이고 치안이 좋아 안전합니다. 그리고 태국 사람들은 매우 친절해서 외국인들이 지내기에 어려움이 많이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태국 하면 떠오르는 것은 불교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리하여 국민의 대다수가 불교 신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불교와는 조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혹시 대승불교 또 소승불교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본 것 같습니다. 본래 불교는 인도에서 시작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처음에 석가가 인도에서 불교를 시작했을 때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깨달음을 얻어서 해탈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종교였다고 합니다. 그것을 소승불교라고 합니다. 그게 기원전 5세기입니다. 그런데 한 600년이 지나서 새롭게 바뀐 게 이제는 깨달음을 얻는 소수의 사람들이 아닌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 줄 아는 보살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데요. 이게 바로 대승불교입니다. 조선과 중국, 일본에 있는 불교가 대승불교이고 태국과 같은 동남아시아에 있는 불교가 소승불교입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태국 불교는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보는 불교와 뭐가 다른가요?
네, 한마디로 우리나라에 있는 불교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달음을 얻어 자비로운 보살이 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태국 불교는 소수의 스님들만 그런 깨달음을 위해 노력하고 일반 신자들은 그들에게 가르침만 받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주인공 이승동 안화연 선교사님이 계시는 핫야이는 어떤 곳인지 알아보죠. 안나님께서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핫야이는 태국의 제일 남쪽에 있는 송콜라주의 주요 도시입니다. 아까 태국에 대한 소개를 할 때 지리적으로는 태국은 남쪽으로는 말레이시아와 맞닿아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죠.
말레이시아가 대부분 이슬람교를 믿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말레이시아 북부 지역은 대표적인 강성 이슬람교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과 맞닿은 곳이 바로 태국 핫야이입니다. 그렇다 보니 핫야이에는 이슬람교가 강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와, 그렇군요. 태국은 다 불교만 믿는 나라인 줄 알았는데 그게 또 아니네요.
네, 그래서 이 지역은 태국에서도 매우 이국적인 곳입니다. 두 종교가 공존하고 있는데요. 이슬람 교도가 지역 인구의 40%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독특한 지역이네요. 두 종교 간의 갈등은 없을까요?
아예 없지는 않지만 태국 사람들이 온화한 편이라서 그런지 큰 어려움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태국에서도 아주 독특한 특징을 가진 태국 남부의 하디아이에서 15년째 사역하고 계신 이승동 안하연 선교사님 가정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나 자매님께서 편지를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빠따니 지역에서 오랫동안 복음과 사랑을 나눴던 가정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남편이 되시는 형제님이 뇌출혈로 쓰러지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전에 편지를 통해 여러분께도 기도를 부탁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동안 저희 부부를 비롯한 많은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이제 그 형제님이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가까운 얄라 지역 교회를 중심으로 침술 교육을 실시하였는데요. 훈련팀과 함께 가정들을 방문하고 기도하면서 주변 이웃들을 침술로 섬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역 현장에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셔서 많은 치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정기적으로 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앞으로 매달 정기적인 치유 사역을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태국 남부 태국인 현지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침술 교정을 통한 전도 사역을 위해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자매 안화연 선교사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그 지역에 선교사로 가셔서 하자이에 있는 대학교에서 조선어과 교수로 일하시면서 한국어를 가르치시면서 만나게 된 태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해오셨습니다. 많은 열매가 있었고요. 몇 년 전에 남편 되시는 이승동 선교사님을 만나서 결혼하시고 이제는 가정으로서 더 안정적으로 하다이에서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으십니다.
그렇군요. 편지에 보면 선교사님께서 치유사역을 하고 있으시네요. 너무 귀하신 것 같습니다. 특히 침수를 통해 현지인들, 특히 하나님을 안 믿는 태국인들의 병을 고쳐주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태국 남부 지역 현지 교회 성도들에게 침수를 교육하셔서 훈련팀과 함께 집집마다 찾아가서 전도하는 사역을 일으키신 것 같아요. 이승동 선교사님은 현지 교회와 협력해서 더 많은 이웃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아주 귀한 사역의 도구를 가지고 있으시네요.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은 병원에 가기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그런 지역 주민들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침수를 통해 병을 치료해 주는 사역은 정말 귀한 것 같습니다.
네, 매우 효과적으로 사역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보통 태국인들은 선교사들을 거절하거나 기독교인들을 탄압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웃으면서 잘 듣습니다. 그런데 잘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니며 예배를 드리지만 집에 돌아가면 집에 모셔둔 코끼리 상을 앞에서 향을 피우고 기도하고 절한다고 합니다.
와, 놀랍네요. 그렇다면 선교사님들이 선교사역을 감당하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태국 사람들의 특징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선교하기 어려운 나라 중에 하나가 태국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아직도 태국 전체 인구의 기독교인 비율은 1%도 되지 않습니다.
정말 독특하네요. 태국 사람들은 기독교를 거부하지도 탄압하지도 않지만 쉽게 믿지도 않는다. 선교사님들에게는 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쉽지 않은 곳이겠네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태국 사람들은 왜 그렇게 겉으로는 상대방에게 웃으면서 친절할까요? 궁금합니다.
그건 태국의 독특한 문화와 관련이 있는데요. 태국 사람들이라면 어려서부터 배워서 다 아는 문화가 하나 있습니다. 크라퐁이라는 것인데요. 크라퐁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불편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태국인들은 이런 가르침을 어려서부터 배웁니다. 늘 상대방의 기분을 해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크라퐁이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을 어려서부터 가르친다고 하니 크라퐁이라는 태국 문화가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그렇네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노력의 결과이기 때문에 겉으로 친절하다고 해서 속으로도 그 사람이 친절하고 따뜻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구속의 은혜를 입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나밖에 모르는 교만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아, 그러네요. 사회적으로 다 친절해야 한다는 가르침이 있다면 누군가는 억지로라도 겉으로 보기에 모두가 다 좋게 보여야만 하겠지만 속으로는 억압되어 눌려진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태국 사람들은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는 이 십자가 복음에는 잘 반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속에 깊이 자리하고 있던 나의 교만함을 꺾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같이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방금 말씀하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듭남의 의미가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겉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그 속도가 더뎌 보일지라도 네,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 것 같습니다. 태국인들과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그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안나자미님께서 우리 선교사님과 태국인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래요?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태국 남부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이승동 안하연 선교사님과 선교사님께서 만나며 섬기는 태국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복음이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해 태국인들의 마음속에 전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교사님께 귀한 침술의 도구를 준비하게 하시고 사역에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교사님께서 만나는 태국인들이 육체의 치유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영혼의 치유를 받게 해주시고 그들의 속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참되신 하나님을 믿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태국 핫야이에 세워지도록 역사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선교사님 편지를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사무엘 형제님께서 읽어주세요.
네, 편지 보겠습니다. 조선어 학원 사역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생 수도 더 늘었고 조선어를 공부하던 인도네시아 학생 두 명도 조선어 능력 평가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중에 한 명은 내년 남조선의 신학대학원 유학을 위해 고급 조선어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9월 말에는 조선어 학원에서 남조선의 교회 청년들과 함께 추석이라는 제목으로 행사를 했는데 많은 학생들이 좋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올해 초 예수님을 영접한 크림미는 세례도 받고 교회에 잘 연결되어 자라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남조선 교회 청년들과 함께 한 사역을 통해서 7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로 연결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모두 말씀을 사모하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잘 성장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랫동안 대학에서 사용하던 조선어 교재를 드디어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이 조선어 교육이 필요한 태국 사람들을 위해 축복의 통로로 잘 사용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화연 자매 선교사님은 이미 10년 넘게 하자이 대학교에서 교수로 오랫동안 조선어 가르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태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만 태국 젊은이들은 그래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비율이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와, 정말 감사하네요.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더 솔직하고 마음이 열려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국 문화에 대해 동남아 젊은 세대들이 매우 관심이 많고 조선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요. 혹시 그런 이유로 많은 열매가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맞습니다. 텔레비나 영화에서 소개된 남조선 문화를 동경하고 좋아하는 현상이 생각보다 깊어서 태국의 유명한 대학들에는 대부분 조선어 학과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 남조선 선교사들이 태국 젊은이들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조선 문화를 사용하셔서 동남아 선교에 문을 열고 있으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안하연 선교사님께서는 전문적으로 조선어 교육을 하시는군요. 조선어 교재도 직접 집필하셨네요. 너무 멋지십니다.
네, 그렇게 조선어 교육이라는 도구를 통해 태국 젊은이들과의 만남을 갖고 삶을 통해서 서서히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너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태국 젊은이들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감사하네요. 사무엘님께서 선교사님께서 부탁해 주신 기도 제목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문화적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태국인들 가운데 조선어 교육을 통해 태국 젊은이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합니다. 선교사님께서 오랫동안 준비하시고 출판한 조선어 교재를 통해 더 많은 태국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가 되도록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조선어 사역을 통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받은 크리미아 7명의 젊은이들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도록 도와주세요. 이들을 통해 태국이 세워지고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태국 하드아이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구약 성경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말씀은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아주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땅을 고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가 속한 서 있는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겸손히 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그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치시겠다고 하십니다.
아멘. 또한 땅을 고치신다라는 것은 그 땅에 만연한 죄악이 끊어지고 실제로 정결하고 거룩한 곳이 되게 하시겠다라는 뜻이 아닐까요? 백여 년 전 어둡고 죄악 가득한 우리나라 한반도에도 참복음이 들어왔고 특히 1907년에 평양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셨습니다. 그때 수백 년간 이 땅에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향해지던 정령 숭배, 조상 숭배와 같은 거짓된 우상 숭배의 의식이 멈추고 깨뜨리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교회에 모여서 앞에 나와 울면서 자기 죄를 자백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 결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먼저 술 중독을 끊고 가정폭력을 멈추고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주는 그러한 일들이 전 도시에서 일어났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평양에서 있었다고요? 정말 놀랍네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들이 진정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치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이 그렇게 실제적인 일이었군요.
맞습니다. 이 말씀은 실제입니다. 저는 가족과 함께 태국에서 조금 살아봤는데요. 태국은 관광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요. 그 이면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하고 음란한 문화가 사회 저변에 깊이 뿌리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서 보니 태국 정부에서 이제는 합법적으로 동성끼리의 결혼을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되고 실행이 되어서 이제 태국에서는 동성결혼을 신청하면 공식적으로 아무 어려움 없이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런 태국도 다시 고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비록 아직은 기독교인의 비율이 1%도 되지 않지만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사역을 통해 태국도 우리나라처럼 하나님을 순수하게 믿고 변화받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들뿌리 번지듯이 태국 전역에 일어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멘.
아멘. 북조선에서도 지금은 비록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대적해서 높아진 생각으로 꽉 막혀 있는 것 같고 또 온갖 죄악으로 온 땅이 물든 것처럼 보이지만 그곳에 계신 북조선의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땅을 고치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오늘 방송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태국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 분 혹시 기억에 남거나 혹시 더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나눠주세요.
네. 저는 오늘 태국 한야에 대해서 오늘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인도 차이나 반도에서 가장 부유한 불교의 나라로 유명하고 또 관광지로도 유명한 나라잖아요. 그 안에도 또 이렇게 이슬람 종교가 뿌리 내리고 있다는 것에 좀 정말 놀라웠습니다. 또 두 번째는 크라퐁 문화라는 그런 또 말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저희 요즘에 저희가 그리스도인들로 살고 있으면서도 약간 저희들하고 저희 모습하고 뭔가 맞닿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부끄러움을 좀 금치 못했는데요. 참 하나님을 보시기에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될지 그것을 구하기보다는 이 세상에 보시기 이 세상에 보기에는 또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외적으로만 꾸미려고 하고 포장하려고 했던 친절하고 이런 모습들이 저희는 그런 말이 없지만 태국의 크라퐁 문화와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서 참 삶의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엎드려 구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그런 죄인된 저의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어서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저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그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창세기를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아담과 하와가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지고 뭔가 우리가 없어진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어서 덮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모습을 보면 가는 곳마다 성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우리 이름을 대신 내걸길 원하고 무언가가 사라진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참 선교지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놀라운 건데 그 어떤 나라에 가든 그 누구를 만나든 우리는 무언가를 믿고 있고 무언가에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희 북조선 땅에도 태국과 같이 가장 위험한 것이 우상 숭배를 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없다라는 것은 그 자리를 대체하는 수많은 미신적인 행위와 수많은 다양한 것들이 우리를 잡아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북조선에서 살 때 어릴 때부터 도둑질은 뭐 아무나 할 수 있고 큰 죄가 아닌 것처럼 배웠습니다. 학교에 뭐 밤에 경비 나가면 선생님이 나가서 저 좀 나무를 구해오라라고 하면 없습니다라고 하면 선생님이 그 꼭 말해야 하냐 나가서 뜯어가지고 오고 가져오면 되지 해가지고 집단적으로 하고 그거에 대한 막 죄책감도 없었던 것 같고요. 요즘은 뭐 마약이나 수많은 죄악들 그 어릴 때부터 미신을 겁나 많이 봤습니다. 저 어릴 때부터 어머님이 돌아다니면서 미신을 다 봤고요. 이런 것들이 북한 문화에 들어와 있는 것이 우리가 철저히 배격해야 되고 철저히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부흥은 우리가 1907년 평양 대부흥도 크고 위대한 원대항에서 시작되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개인의 이러한 사소한 죄악들을 끊어내는 것에서 더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죄악된 길에서 떠나!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 고향에 계시는 북조선 성도님들 먼저 우리가 그 죄악된 길들을 하나하나 끊어내고 저 자신도 있는 자리에서 여기 남조선도 만만치 않게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끊어내는 훈련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좀 더 앞당기고 그 나라의 빛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나눔을 나눠주셔서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태국 하다이에서 침술로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조선어 교육을 통해 젊은이들에게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에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태국 땅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심을 인하여 그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이지만 방송을 통해 함께하고 계신 북조선의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북조선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새롭게 고치실 것을 기대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 세계 신자들이 북조선 신자들에게 보내온 응원 편지를 읽어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 토요일 밤 12시에 전 세계 선교 소식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는 북조선 형제자매들에게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의 작은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마이클 목사입니다. 최근에 북조선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눈에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독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강인한 체력과 힘과 평안을 주셔서 모든 고난과 역경을 잘 이겨내길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그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더 큰 기쁨과 사랑, 구원을 허락하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북조선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네시아라는 나라에 살고 있는 제니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담대함과 신실한 믿음은 저에게 큰 힘과 도전이 됩니다. 저는 결코 여러분들의 어려움과 고난들을 다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어려움과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힘과 소망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항상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북조선과 남조선에서 마음과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일요일을 맞이합니다. 함께하는 주일 예배. 사랑하는 북조선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예배함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묵상하심으로 2025년 3월 3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과 성실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와 함께하사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목자 되신 주님의 손길이 나를 안위하사 두려움이 없습니다. 비록 눈에 보이는 건물은 없을지라도 영과 진리로 이 시간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예배드리오니 성령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교독문 3번 시편 4편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멘.
다 같이 지난 한 주간의 죄를 침묵으로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아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우리의 인도자 되시며 보호자 되시며 구원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과 땅을 짓기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를 택하신 주인 되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만한 어떠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으로 일방적으로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죄로 죽어가던 인생들의 꽃이 피고 신앙의 열매가 맺혀갑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내게서 난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께 가져갈 것은 오직 감사와 찬송과 예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삶을 시작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로마서 8장 17절. 아멘. 하나님의 유업에 합당한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유업에 모든 것이 선함에도 우리는 자꾸 우리 마음에 맞는 것만 취하고 고난은 피하고 싶어합니다. 주여, 이런 연약함들 불쌍히 여겨주소서.
아멘.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아멘.
이 시간을 지혜롭게 믿음으로 이겨내므로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게 해주소서. 고통의 시간을 인내함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허락된 고통의 문제를 통해 어둠 속에서만 보이는 불빛을 묵상하기 소망합니다.
아멘.
어둠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아침이 다가오듯이 고난 속에서만 해석되고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눈과 귀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모든 시간을 통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도 예종 목사님을 통해 선포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종에게 기름 부으사 선포되는 말씀에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소서. 오늘의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은 예종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계절이 있는데 저는 어렸을 적에 겨울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 추워서 겨울을 더 이상 좋아하지 않습니다. 목자가 양을 돌볼 때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 계절은 여름입니다. 털이 많은 양에게 여름은 고역의 계절이어서 어느 때보다 목자는 부지런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원수들 앞에 밥상을 차려주신 것 때문에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이 밥상을 통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 영육간의 회복과 상처의 치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행복해 한 또 다른 이유는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신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다윗은 소싯적에 목동이어서 목자가 양에게 기름을 발라주는 이유를 잘 압니다. 목자가 양에게 기름을 발라주는 이유는 첫째, 해충들과 피부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양들을 위협하는 것은 늑대, 승냥이, 표범, 사자 같은 맹수들만이 아닙니다. 여름철엔 파리, 모기, 진드기, 오미 들끓어 양들을 괴롭히고 생명을 위협합니다. 특히 코파리는 코의 점막에 알을 낳으려고 양 주위를 윙윙거리며 귀찮게 합니다. 점막에 알을 낳게 되면 부화하여 구더기와 비슷한 유충으로 자라고 이 유충이 머릿속까지 파고들어가면 근질거리고 괴롭고 성가신 느낌 때문에 양들은 나무나 바위를 사정없이 들이받거나 비벼댑니다. 땅에 떼글떼글 구르거나 머리를 흔들어대고 그러다가 눈이 멀고 결국 죽게 됩니다. 또한 비벼대기 좋아하고 붙어있기 좋아하는 양에게 옴은 치명적입니다. 옴은 빠르게 전염되지요. 이런 까닭에 목자는 유향과 여러 향료를 섞은 올리브 기름을 가지고 다니다가 양의 코아귀와 목에 발라주고 무엇보다 머리에 계속 발라주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의 기름을 발라주는 두 번째 이유는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지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을은 암양이 발장하는 시기이고 짝짓는 시기입니다. 순양들 사이에 암양들을 차지하기 위해 머리를 들이받고 몸통을 공격하는 격렬한 싸움이 벌어집니다. 양이 온순한 동물이지만 짝짓는 철에는 난폭하게 그지없습니다. 목자는 머리와 코에 기름을 발라주는데 이러면 양들끼리 머리를 부딪히며 싸울 때 미끄러져 빗나가게 됩니다. 양들은 몇 번 부딪혀보다가 싸움을 단념하고 그 자리에 멍한 채 서 있게 됩니다. 이렇게 기름을 발라주면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에게 기름을 발라주는 세 번째 이유는 상처를 치유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안전한 길도 있지만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 길도 있습니다. 가시덤불에 찔리기도 하고 날카로워 바위 모서리에 베이기도 하고 양들끼리 싸우다가 다치기도 합니다. 목자는 양들이 다친 데가 있는지를 살핀 후 상처난 곳이 있으면 유향과 여러 향료를 섞은 올리브 기름을 발라 치료해 줍니다. 목재가 양에게 기름을 발라주는 네 번째 이유는 양들이 목재의 사랑을 깊이 느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양떼를 향하여 나에게로 오라고 아무리 소리치고 손짓해도 양은 오지 않고 오히려 다단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 5절입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양들을 보면 다 똑같아 보이지요. 그러나 목자는 모든 양을 다 구분합니다.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고 쓰다듬어주면서 살피기 때문입니다. 양들은 돌봐주는 목자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느끼고 목자를 신뢰합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그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은 참으로 파란만장했는데 나이 들어 인생을 되돌아보니 주께서 기름을 부어주신 것, 이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특별한 일꾼들에게만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기름 부어 세워집니다. 그러나 이 기름을 붓는 것은 공적인 직무에 취임하는 상징적인 예식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름 부음을 통해 거룩한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임하게 했습니다. 다윗의 기름 부음을 받은 후 나타난 현상이 성령이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입니다.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아멘.
이날 이후 다윗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을 통해 임한 성령은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지혜와 능력과 용기를 주십니다. 또한 성령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고 더 분명히 느끼게 하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깊어지게 하여 신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줍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중 73편이 다윗의 시입니다. 3000년이 흘렀어도 우리는 여전히 다윗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경험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우리가 따라가질 못합니다. 다윗에겐 성령은 그러므로 왕권보다 귀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밧세바와 가늠한 후 눈물겨운 참회를 할 때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성령이 떠난 사울왕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 비참함은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이 임했지만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게다가 성령은 세상 끝날까지 떠나지 않는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20세기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염려는 인간 실존의 본질이라 말했습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염려를 안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단지 인간이기 때문에 염려하는 게 아닙니다. 또한 염려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염려하며 사는 이유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고 또 목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없거나 결핍되어 있거나 기도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염려는 사라집니다. 다윗이 이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결과 아직 인생을 다 산 것도 아닌데도 남은 삶에 대해서도 굳게 확신합니다. 6절입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입니다.
염려가 없습니다. 선하심은 히브리어로 토부인데 좋다,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아름답다든지 마음에 만족을 준다든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조화와 균형을 잘 이루게 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 것이 선하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느끼는 대부분의 갈등은 선하심에 대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견해차가 큰 것에서 비롯됩니다. 자, 보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며 그릇 행하다가 고난을 당했습니다. 이건 선하심일까요? 사람들은 절대로 선하다고 생각 못할 겁니다. 오히려 고난당한 것에 원망하고 불평을 할 겁니다. 시편의 기자도 그러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71절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시인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마침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다시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꼭 믿으십시오.
아멘.
인자하심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인데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만한 것보다 책망받을 만한 것을 많이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영적, 정신적, 육체적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모든 허물과 죄와 실수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사랑을, 이 관계를 그 무엇도 끊지 못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목자들은 개 두 마리를 데리고 다니곤 합니다. 그 이유가 있지요. 양들이 다른 길로 새지 않도록 양들을 몰아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은 앞에서 인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뒤에서는 양측의 개들처럼 평생토록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북조선연합교회 성도님들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는, 그리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그 주님을 붙잡고 사셔서 행복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해충과 피부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또한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지내게 하기 위해서 상처를 치유하고 목재의 사랑을 깊이 느끼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어야 거룩한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사오니 오늘도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눈을 들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앞에서도 뒤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있음을, 이런 사랑을 베풀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 채워주시며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가 지금은 헌금할 수는 없지만 이 시간에 생각나는 이웃의 필요가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돕고 물질로 섬길 수 있으면 섬기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물질과 삶을 주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예수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2025년 3월 한 달 우리 북조선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예종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한 달 동안 또 예배를 준비하시고 말씀을 준비하시면서 그 중에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감동이나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시면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한 달 동안 나눈 말씀은 우리 북조선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니라
네.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고
아멘.
또 우리 남조선 성도님들에게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했습니다. 참 어렵고 힘겨운 핍박과 박해 속에 살고 있는 상황이지만
네.
시편 23편의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들을 다시 한번 잘 붙잡고 그 의미를 묵상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시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잘 통과해 갔으면 좋겠다. 그런 심정으로 준비했고
네.
우리 북촌 성도님들에게도 이제 그 같은 감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에 양과 목자에 대한 말씀을 한 달 동안 쭉 들으면서 이런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를 이리 때 가운데 보낸다. 양을 이리 때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보낸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양은 이리 때 가면 뜯겨먹고 우린 잡혀 먹힐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어떻게 그 가운데서 살아갈지 막막한데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나눠주고 목자 대신 그분이 함께함으로 인해가지고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존재는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북조선 땅에서 지금 이리떼들 가운데 양으로서 걸어가시는 발걸음이 두렵고 힘들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남모르는 고통 가운데 처해 있으시고 그럴지라도 그 속에 보내신 분은 또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붙잡고 승리하신 우리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예종 목사님께서 봉헌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2025년 3월 30일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쁘시게 받아주옵소서.
아멘.
북조선 성도님들이 어떤 형편과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시오니 그 곤궁함 속에 살지 아니하도록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하심, 인도하심, 함께하심, 돌봐주심, 보호하심이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북조선 성도님들 위해 교회들 위해 또 나라와 민족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